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신앙이 있어도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심령이 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신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가족상담사 김은혜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벌써 3월 네 번째 주 신자 여러분을 뵙습니다. 신자 여러분, 지금 북조선의 3월 어떠신가요? 아직 많이 추우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남조선은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하고 희망찬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북조선 신자 여러분의 삶 또한 힘들고 암흑 같은 시기가 지나고 새 희망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대하며 4월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늘 곁에 있는 것 같지만 어느 날 되돌아보면 많은 것이 곁을 떠나지요. 사랑할 수 있을 때, 아껴줄 수 있을 때 미루지 마시고 아낌없이 사랑하세요.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자신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아내, 남편, 자녀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바로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처럼 사랑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면서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 우리의 연약한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본받으며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그리고 위로하심이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에게는 바로 은혜입니다. 두려움이나 근심이 쌓이지 않고요. 평안함이 신자 여러분의 가정과 일상에서 경험되길 소망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을 실천하시며 일상에서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자매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수인자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이수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우리 수인자매님 어서 오세요. 벌써 3월이 마지막이에요. 3월을 잘 보내고 4월을 맞이하는 마음가짐 어떠신가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수인 자매님의 마음가짐 좀 나눠주시겠어요?
네. 아름다운 계절을 우리에게 값없이 내어주시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평화로운 하루하루를 날들 속에 나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들을 찾아 산책도 하고 음악도 듣고 건강식들도 만들어 먹으면서 정말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수인자매님의 고백은 여전히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는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넉넉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수인자매님, 우리 지난주에 나눈 이야기 잠시 기억하며 복습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지난 시간엔 가정의 기능에서 역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역기능 중 가족의 비밀이 가족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모습을 알아보았는데요.
네.
가족의 비밀은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지며 특히 고통스러운 사건이나 문제의 비밀은 세대에 전수되면서 원래 만들어졌던 세대보다 더 큰 문제를 낳는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가족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암묵적으로 부인하거나 모른 채 하기를 강요받으면서 감정이나 생각을 억압, 무시하기를 강요받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은요, 가족의 구성원 중 약하고 여린 자녀들에게는 감정의 감수성을 키우지 못하게 하고요. 특히 부정적인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게 함으로 가족들 안에서 수치심과 죄책감을 낳는 현실을 그리고 제대로 이해하거나 어떤 맥락을 잘 알지 못하게 하는 어떤 인지, 생각의 오류를 만들어내서 현실을 왜곡하는 모습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신자 여러분, 오늘은요, 가족의 비밀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인 자매님, 자매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왜 가족의 비밀이 존재할까요?
제 생각에는 그래야 가정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무리 아프고 상처를 주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혼자라는 것보다는 가족이 필요하니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가족의 비밀은요, 현재의 가족을 유지하기 위한 자발적인 또는 즉자적인 대응이라고 표현합니다.
존재를 위한 대처 방식이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좀 더 설명해 주세요.
네, 존재를 위한 대처 방식이라고 이해하신 거 아주 잘하셨고요. 이것은요, 현실을 인정하는 순간에 언제 닥칠지 모를 어떤 가정의 변화를 두려워하겠죠. 그래서 그런 가족으로 하여금 고통스러운 사건이나 문제를 부인하게 만드는 일종의 방어적인 기능, 방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가족이 지금까지 유지해오던 방식을 고수함으로 안전감을 느끼고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가족의 경향을 우리는 항상성이라고 부릅니다. 즉, 가족의 붕괴를 두려워하고 변화에 저항하는 항상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요, 현상을 유지하고 싶은 현상 유지 편향도 한몫을 합니다. 다음 글을 통해서 우리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도보다 익숙한 것을 선택하고 유지하려는 인간의 성향은 자신을 보호했으며 익숙함의 안정감을 느끼는 것을 현상 유지 편향이라고 한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현상 유지 편향, 즉 항상성 때문에 가족의 비밀이 유지되는 것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신자 여러분, 과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남새라고도 하는 빨간 토마토 아시는지요? 토마토에 대한 다음 이야기가 있습니다.
몇백 년 전만 해도 토마토는 악마의 열매라고 소문이 났다. 토마토를 먹으면 영혼이 더러워져서 미치거나 죽는다고 믿었다. 그러나 용기 있게 토마토에 도전한 한 사람 덕분에 지금의 토마토를 먹으며 토마토와 연결된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네, 그렇습니다. 앞에 토마토를 악마의 열매라는 소문에 딱 갇혀 있고 변화되지 않으려는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우리 인간의 노력이 인간의 모습으로 고수했다면 아마 우리는 토마토를 지금 못 먹었을 거예요. 하지만 도전을 한 거죠. 예, 앞에 이야기에서 알 수 있었던 인간의 변화는 싫어하지만 이 변화를 감수하는 위험이 우리를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을 빼앗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가족의 비밀은요, 이처럼 가족 붕괴를 두려워하는 감정에 압도되어서 변화를 시도하지 못하게 하고 비밀이 지켜지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로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건강하지 못한 역기능적인 가정의 모습이 많이 보이면서 그 속에서 너무 많은 상처를 입고 괜찮다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모습들이군요.
네, 맞습니다. 즉, 가족의 비밀이 만들어지면 그로 인해 가족 사이의 갈등은 더 커지겠죠. 가족의 비밀을 잘 이해할 수 있고 가족 간의 갈등을 탁월하게 묘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에서 생활하는 여기자 소용이는 자신의 어머니가 살인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15년 전에 그렇도록 중호하며 떠났던 고향을 다시 찾는다. 소용은 어머니가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고향을 떠나기 몇 년 전 아버지가 석연치 않은 실적 사고로 목숨을 잃었는데 소용은 이 사고와 엄마가 관련이 있다고 짐작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소용이는 고향과 어머니만 떠올리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고 진저리가 났다. 그래서 도망치듯이 도시로 직장을 구해왔고 그 이후 단 한 번도 어머니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
네, 그렇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 소영 씨는 자신의 엄마를 적극 변호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렇다고 엄마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방관할 수만 없는 굉장히 복잡한 심정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재판 과정을 지켜봅니다. 이런 재판 과정에서 과거의 어머니가 아버지를 살해했을 가능성을 일종의 가족 비밀을 깔고 진행이 됩니다. 아무도 그 이야기를 밖으로 꺼내지 않지만 진실을 이라고 믿고 그 진실을 알 길이 없지만 소용 씨의 가족 역시 이 아버지의 실족사가 그 비밀로 인해서 가족의 정서가 막 뒤틀리고 아프고 그런 가정이 지겹고 힘들었고 싫어서 소용 씨는 15년 전에 살기 위해서 그 가족에게서 탈출해 혼자 연을 끊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자,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소용 씨의 어머니는 살인 혐의를 벗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딸에게 이해를 구하지도 않는다.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본 소영 씨를 더 아프고 실망스럽게 한다. 그래서 그녀는 다시 고향을 떠나려 할 때에 애써 잊으려고 했던 기억의 한 조각이 떠올랐다. 기억 속의 진실은 다음과 같다. 소영 씨의 기억 속에 있던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에 어린 딸의 몸까지 탐하던 존재였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엄마는 소영 씨를 데리고 고향을 떠나려 했지만 아버지의 방해로 떠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엄마는 사고를 위장해서 남편을 딸로부터 영영 떼어놓았던 것이다.
네, 잘 들으셨죠? 기억 속의 진실, 바로 이 한 조각이 이 소영 씨 가족의 비밀이었습니다. 소영 씨의 어머니는요, 모든 악연을 혼자만의 가슴속에 묻어두고 딸이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소영 씨를 말없이 떠나보낸 것입니다. 무능력했지만 자상한 아버지, 무뚝뚝하고 잔정이 눈꽃만큼 없던 엄마가 문제라는 소영 씨의 생각이 아마도 잊으려 했던 과거의 그 기억을 묻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 지금까지 소영 씨의 믿음이 산산이 부서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아버지의 성추행이라는 깊은 상처를 경험한 어린 소영 씨가 어떻게든 자신을 지키고 살고자 그 상처로부터 벗어나려는 심리적인 방어 기제가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어 기억을 하게 했던 것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진실과 마주하는 순간 소영 씨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사례의 소영 씨의 이야기는요. 가족의 비밀이 주는 한 사례예요. 소영 씨와 엄마는 서로에 대한 비밀을 간직한 지 오랜 시간 남남으로 살았습니다. 엄마는 아버지를 살해한 것으로 소영 씨는 아버지로부터 성추행이라는 비밀이 이 가족관계를 파괴시키고 가족관계를 해지하는 모습입니다. 가족의 비밀을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그리고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선생님,
네.
그러면 서영 씨와 엄마는 어떻게 되었나요? 오랜 시간 가슴에 묻어뒀던 서로의 비밀과 상처를 알게 되었잖아요.
네.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엄마를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소영 씨와 엄마는 진실과 마주 했으며 진심으로 엄마의 삶을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지금은 평범한 엄마와 그리고 딸로 자신들의 상처를 서로 감싸고 치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자 여러분, 이처럼 가족 비밀은 진실과 마주할 때 많이 아프고 힘들어요. 그러나 마주할 때 그 실마리가 풀릴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에게는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상처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를 떠오르게 하는 기폭제를 피하려고 합니다.
선생님, 네. 상처를 부인하거나 억지로 만회하려고 하고 때론 네. 왜곡해서 기억하려는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가족 비밀이 생기면서 오히려 불행이 반복되는 모습인데요.
네, 맞습니다. 가만히 우리들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우리 수인자매님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예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부인하려고 한 행동들이 계속 올라오고 또 왜곡해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올라오죠. 왜 그러냐면 고통스러운 사건의 비밀을 간직한 그 상처는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 상처들을 간직한 그 상처를 입은 내면 아이가 우리 각자에는 다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과 마주할 때 내 안에 있는 상처 입은 나를 바라볼 수 있고 나 스스로 나를 위로하며 안아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앞세례의 소영 씨는요. 지금도 상처 입은 자신의 내면 아이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는지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인식하면서 스스로 먼저 자신에 대한 공감하는 그런 상황들, 그런 행동들, 그런 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족 비밀과 같은 것은 소영 씨를 보더라도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고 부딪히면서 상처가 드러나고 더 큰 상처가 남는 관계가 반복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상처를 피하려다 보니 더 큰 상처를 만나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어떠신가요, 수인자매니? 계속 역기능적인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악순환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네.
하나의 작은 상처를 숨기기 위해서 또 하나의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하나의 것들이 덧입혀지면서 더 큰 상처와 갈등과 문제를 만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상처 입은 아이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 입은 아이를 그대로 놔두는 채 어떻게 해요? 사람 몸만 크고 상처는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성인 아이의 모습으로 우리들은 성장하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우리는 바람과는 달리 상처를 피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유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한다고 하는 어떤 의도적인 행동이 오히려 자신의 삶과 가족에게 더 큰 상처와 위기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가정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술과 마약 중독도 있을 수 있고 뭐 도박 중독, 성 중독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서 우리 조금 더 이해해 보겠습니다.
가정폭력은 대물림된다. 폭력 가정의 자녀가 성장해서 똑같이 폭력의 가해자가 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30대 상훈 씨의 이야기이다. 상훈 씨의 아버지는 아내와 딸에게 폭행을 일삼는 가장이었다. 아버지의 폭력을 보고 자란 상훈 씨 역시 주먹을 쏘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일명 깡패로 살고 있다. 상훈 씨의 아버지는 감옥을 들락날락하며 일생을 살지만 여전히 집에 오면 아내를 팬다. 그것을 보고 자란 30대의 상훈 씨는 그런 아버지가 보고 싶지 않아서일까. 그런 아버지를 자신이 무차별 때린다고 말한다. 상훈 씨의 말이 기억에 남는다. 세상은 그지 같고 핏줄은 더럽게 아프다.
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어린 시절의 불행을 반복합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 불행한 인간관계, 고통스러운 가족관계를 반복할까? 수인자매님, 이 질문에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자매님의 생각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분명히 유전적인 혈통의 성향과 과거의 상처로 인한 트라우마가 커서 대를 이어가며 똑같은 삶이 반복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네.
내가 변해야 주변이 변하고 나아가 세상 속 내 삶도 변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네.
내가 어릴 때는 힘이 약해서 힘센 부모나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죽을 만큼 싫었는데 어느새 보니 자기도 그 이전 세대의 전철을 거스란히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깨우치고 달라지도록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알기는 하지만 깨닫기는 해요. 하지만 거기에서 벗어나고 또 다른 삶을 살기 위한 어떤 의지, 용기, 노력이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어떤 글을 읽었는데
네.
거기에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오랜 시간과 세월이 흘러서야 내가 그 간단하고 심오한 원리를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상대의 탓과 주변 상황들, 사회, 세상 등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대상이나 물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 물체에 중요한 것은 내가 안 변하고 다른 것들이 변하기를 기다려서 빚어지는 일들이었다고 해명하는 글을 보면서
네.
아, 이 원리가 참 맞는 말이기도 하겠다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 수인재매님이 얘기해 주신 요점은 예, 환경이 변해야지, 네가 변해야 돼, 아내인 너 문제야, 남편인 너 때문이야, 자녀 너들 때문에 엄마 아빠가 힘들어, 이런 탓하기, 네. 그렇죠? 네. 예, 이런 합리화가 사실은 변화되지 않는 예, 관계를 계속하게 만드는, 상처를 대물림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에요. 사실은 나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그 힘듦과 역기능의 가족 속에 계속 예, 머물러 있다 보면 나에게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힘을 자생적으로 키울 수 있는 예, 환경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사는가 보다라는 당연시되는 현실에 살아가고 있는, 묻혀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관계의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도 대물림된다고 하죠. 불행도 대물림됩니다. 상훈 씨의 가족처럼 폭력성도 대물림됩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에서는 당연히 가정폭력의 모습들이 계속 2대, 3대 대물림되는 모습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자매님, 그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드의 말을 인용해서 좀 보면은요. 프로이드가 이런 경향을 반복 강박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에게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강박이 있어서 이 반복 강박을 가진 사람은요. 어린 시절의 경험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이 무의식적으로 반복한다는 건 익숙함이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익숙함에서 그냥 익숙함이 편하다고 느끼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반복 강박이 우리의 삶 속에 보편화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수인자매님 다음 자료를 좀 읽어주세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술 중독자 자녀들은 일반인보다 술 중독에 빠질 확률이 4배나 높다.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술 중독자면 자녀가 중독에 빠질 확률이 70% 이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술 중독이 유전자에 의한 것이라는 추정도 있다. 그러나 술 중독자가 아이를 입양하여 양육하는 경우에도 나중에 자라서 술 중독자가 되는 확률도 매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걸 보면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자매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에 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100% 공감합니다.
100%요?
예.
네. 네, 맞습니다. 혹시 자매님 어렸을 때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나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어떤 기억들이 있으신가요?
그랬던 것도 있기는 한데요. 저는 주변의 환경이 자라올 때는 좀 많이 주변에서 잘한다 잘한다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자라다 보니까
네.
어떤 경우에 다른 타인이 보기에는 제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건방지다, 거슬린다 뭐 이런 말들로 평가를 네. 받았던 적도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실은 그렇지 않은데 보여지는 이미지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네.
또 지금 이 사례처럼 제가 알게 모르게 유전적인 경향으로 아버지나 뭐 어머니의 그런 혈통에 안 좋은 것들을 받다 보니 좀 과격하고 다혈질이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유전적으로 많이 받아서
네네.
사람들에게도 알게 모르게 피해를 줬던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네.
예. 맞아요. 우리 수인자매님처럼 원하지는 않지만, 예, 원하지 않아요, 누구나. 근데 무의식적으로 반복적인 어떤 불행을 경험하며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요. 그래서 폭력을 통해 지나친 통제와 억압 속에서 자란 자녀는요, 자신에 대한 타인의 통제에 대해서 되게 무기력하게 반응합니다. 가정 내 폭력을 피해 도망간 여성은 자신도 모르게 두 가지의 반응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남자를 혐오하여 아예 만나지 않거나 어린 시절 가정과 비슷한 남자를 만나 폭력에 노출된 삶을 살거나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양극단의 모습이 보이죠.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우리는 왜 불행한 경험을 반복하는 것일까요? 오늘날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행을 반복하는 행동이 사실은 불행을 극복하려는 노력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네.
우리들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 예를 들어 대인관계의 어려움, 만성적인 부부 갈등, 중독, 폭력, 가난 등 이런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하나 찾으라고 한다면 어린 시절에 상처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의 가족관계를 통해서 세상에 대한 밑그림을 그린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밑그림은 우리를 세상으로 인도하며 수많은 인간관계와 만남 속에서 중요하게 작동할 기대치를 형성하고 만듭니다.
선생님, 그 말은 가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폭력을 당하면서 자란 아이들은 세상을 살기도 전에 세상도 마찬가지라고 지레 짐작하며 살아간다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세상에 대한 낮은 기대와 비관, 왜곡된 관점을 가지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여 불행한 삶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불행을 반복하는가에 대한 대답은 바로 우리 자신이 불행의 일부가 되어 조종당하고 있다는 모습이에요. 즉, 불행의 반복성은 오랫동안 무의식적으로 유지되는 행동 습관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불행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네. 먼저는 나 자신과 가족을 객관화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신과 가족을 객관화한다는 뜻은요. 가족관계를 혈연과 필연의 관계 속에서만 바라보거나 대하지 않고 타인을 대하듯 적당한 격식과 예의를 갖추는 일입니다. 일명 가족 간의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가족 간의 거리두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가족이라서 다 괜찮다라는 생각은 착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니까 상처를 줘도 함부로 해도 이해가 된다, 이해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이라서 더 상처를 주고 더 아프게 합니다. 적절한 거리두기는요, 나 자신을 보호하는 적정선이 됩니다. 가족 간의 적정거리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건강한 가족관계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신자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희뿌연 안개가 걷히면 앞이 뚜렷이 보이듯 자신과 가족을 객관화시키면 가족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내가 가족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비로소 보이게 됩니다. 부모인 우리도 아픕니다. 용기내보세요. 가족이 가졌던 막연한 환상을 깨는 순간 가족의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고요. 가족의 불행이 대물림되는 일은 끝납니다. 오늘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가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만나.
안녕하세요. 북조선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도 만나 백호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은미 자매님과 사라 자매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은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네. 먼저 찬송으로 오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전에 찬송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합니다. 찬양을 부름으로써 묵상이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오늘은 내가 주인 삶은 라는 찬양의 가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네, 오늘 우리 찬송의 고백처럼 늘 주님의 사랑 위에 든든히 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미 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세요. 오늘도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에 계신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말씀을 들으실 때에 오늘 말씀의 주제나 내용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함 내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의 첫 부분입니다.
네, 맞아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오늘도 만나 방송에서 요한복음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이 어떤 책인지 좀 기본적인 사항들은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떤 말을 했나요?
네, 한번 잘 들어보시죠. 요한복음은 물장난을 치는 개울이면서 코끼리가 수영할 수 있는 깊은 곳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혹시 어떤 의미일까요?
예, 요한복음은 물장난을 칠 수 있는 얕은 개울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요한복음은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누구나 읽어도 이해가 쉬운 뜻이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들에게 성경 66권 중에 늘 요한복음을 읽어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성경을 처음 읽는 분들이라면 구약에는 창세기나 시편을 읽으라고 하고 신약의 복음서를 읽으라고 하는데 특히 신약의 복음서 중에는 요한복음을 먼저 읽으라고 저는 권합니다.
아, 그러면 코끼리가 수영할 수 있는 깊은 곳은 혹시 무슨 뜻인가요?
네, 요한복음은 누구나 쉽게 읽을 수도 있는데 또 요한복음은 또 그렇게 호락호락한 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뭔가 예전에 알지 못했던 깊은 의미들이 계속 나타나요.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을 깊이 있게 좀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아, 요한복음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책은 아니구나. 하나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많고 깊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두 분도 요한복음을 읽어보셨을 텐데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이 있다면 뭘까요?
네,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어쩌면 방금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고 외워지는 말씀일 것 같아요. 우리 사라자면은요?
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인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맞아요. 이 말씀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네, 그러면 목사님, 네. 목사님은 요한복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이 뭔가요?
네, 저도 있는데 저는 기억에 남는 말씀을 얘기하기보다는 오늘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20장 3절 30절부터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여기서 세 개의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한 세 개의 단어는 무엇인가요?
네. 표적, 믿음,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표적은 다른 말로 이적 혹은 기적입니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질문 하나 할까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몇 개나 나올까요?
글쎄요. 관심을 갖고 세어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괜찮아요. 지금 배우면 되니까. 몇 번이냐면 총 7번 나와요.
그렇군요.
네,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은 물로 포도주로 바꾸신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다거나 5개의 빵과 2개의 물고기로 사람을 먹이신다라는 이야기 혹은 맹인을 고치시거나 또 마지막으로 7번째 표적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 그러니까 이런 기적들을 행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런 기적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표적이라고 해요.
표적이라고요?
네.
근데 표적이 무슨 뜻인가요?
쉽게 말해서 표적은 표지판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표지판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 어디로 가라 화살표 방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표지판을 보고 가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잘 알게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표지판은 무엇을 가리켜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죠.
아,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은 무엇을 가리킨다는 말씀이군요.
그거죠.
그러면 무엇을 가리키실까요?
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은,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7개 모든 표적은, 즉 예수님이 진정 누구이신지를 가리켜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읽으면서 와, 신기하다. 이렇게만 반응하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 서론에 해당되는데.
서론이라고요?
네. 서론은 어떤 말을 하기 위해서 실마리가 되는 부분이에요. 한마디로 서론을 보면 아, 앞으로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이 요한복음의 서론에 해당되는데 아, 이 부분을 읽으면 아, 요한복음이 앞으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또 질문 하나 할까요?
오늘 목사님이 네. 질문을 자주 하시네요.
그죠?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정답은 의외로 아주 쉬워요. 그리고 한 글자입니다. 한번 잘 살펴보세요.
아주 쉽다고 하셨고 한 글자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혹시 그 아닐까요?
맞아요. 정답입니다. 한번 세어보고 싶을 정도로 되게 많이 나와요. 딱 한 글자예요. 그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말은 앞으로 예수님의 중심 주제는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말할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같이 몇 구절을 읽어보면 살펴보고 싶은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삼위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세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네.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계신 분이라는 뜻이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네. 조금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 세 개의 단어 표적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생명인데 그 생명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죠.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네, 여기서 영생, 즉 생명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안다라고 할 때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인격적인 사귐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라는 인격과 나라는 인격이 만나서 인격적인 사귐을 갖는 것. 그게 바로 영생이고 생명이래요.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의 친밀한 관계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또 친밀한 사귐을 주려고 하시는 것 같군요.
네, 맞아요.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말씀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영접하는 자는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처럼 그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혹시 우리 두 분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언제 좀 내가 이렇게 친하다라고 느꼈을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먼저 저희가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일상에서 저희가 공기를 맡고 또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그런 자연을 보면서
네.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실감하게 될 때고요. 그리고 주일마다 예배 중에 그 찬양이나 설교가 정말 마음에 와닿아서 감동을 받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네. 본인이 언제 하나님과 친밀하게 느껴지는지를 알면 그거를 이렇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 은미자매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친밀하게 느껴진다면 그런 것들을 많이 보러 다니면 좋겠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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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우리 사라자매는?
네. 저는 제가 계획했던 어떤 상황들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이제 그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제 그 마음을 느꼈을 때 그때 이제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이제 그런 마음을 느낄 때 내가 아직 하나님과 친하게 잘 지내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잘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오히려 그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게 느껴진다. 참 좋은 믿음인 것 같아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복음에서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하나님과 자녀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생명,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과의 친밀함과의 관계가 어떻게 그러면 이루어질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복음서라고 하죠. 이 모든 것은 영생, 자녀됨, 친밀한 관계는 복음을 믿을 때 가능해요. 복음이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요한복음을 할 때 요한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앞으로 볼 텐데 요한복음 13장부터 21장까지 결국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정말로 복음을 증언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지, 생명을 가질 수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네, 은혜 위에 은혜더라. 우리가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걷는 건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상관없이 그냥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은혜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음으로써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요한복음에서 이야기를 하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말씀을 또 잘 들어주시고 들으실 때 마음에 와닿는 단어와 구절에 색칠하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두 분은 혹시 말씀 중에서 혹은 우리의 나눔에서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묵상하셨어요?
네, 저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저의 어떤 행위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는 거를 느꼈고요.
그렇죠.
대체로 저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한다. 또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그렇게 다시 새롭게 느꼈고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저 주신 선물임에 또 늘 감사하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은혜. 네, 저도 이렇게 은혜라는 단어가 와닿네요. 우리 사라자매는?
아, 네. 저는 말씀 그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라는 말씀이 오늘 좀 더 많이 깊게 와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땅이 만들어질 때도 계셨고 이 땅의 모든 그 역사 속에 함께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함께 하셨다.
네.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는 우리 두 분의 나눔을 통해서 느껴지는 건 우리가 말씀이 은혜되고 와닿는 것이 꼭 뭔가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으니까 살아 있으니까 그 말씀을 그상 생각하고 반복하면서 되새김질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구나라는 생각도 같이 해봤습니다. 그래요. 오늘 묵상을 어떻게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생명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말씀으로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북에 계신 성도님 한 주간도 생명, 영생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북에 계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만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매일 만나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경험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만나.